하늘과 새 땅. 이제 계시록 21장 1절을 보기로 합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다시 우리는 거리를 두고 창세기의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하늘과 땅은 본래의 하늘과 땅이지만 이 구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바다가 있었지만 여기에는 더 이상 바다가 없습니다. 2절에서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고 했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되었다는 선포가 있는데 비해 여기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예비되었다고 말했으며 또한 실제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계시록에 많은 선포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11장 15절의 선포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차례에 따라 말한다면 산의 아이가 보좌로 올려가고 용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건 등이 11장 15절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11장 15절에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그 일이 모두 이루어진 후에 말한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지점에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 전환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향해 분명한 전환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19장에도 한 선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도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 출발하는 시점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신부를 대표할 수 있고 이 한 무리가 그분 앞에서 이미 예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내가 예비되었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르렀다라는 말씀은 실제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서 요한은 분명히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으며 이것은 신부가 예비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지 19장에서 선포된 예비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미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라는 말씀은 계시록 21장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제는 한 신부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예비되었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는 말씀은 이제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왕국시대 마지막에 온 교회가 모두 그러한 단계에 이를 것임을 말해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도 그날에는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에 정하신 표준이 너무 높아서 교회가 어떻게 그 단계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의 교회가 그 위치에 이를 것임은 분명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에베소서 5장의 상황에 이르는 시기는 왕국 이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21장에 이르러서야 교회는 비로소 그 표준에 도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서는 한 무리뿐 아니라 동서고금의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게 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21장 3절에서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축복 아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적극적인 축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더 이상 이런저런 소극적인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적극적이고 영원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에서의 축복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영원 미래 안의 누림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솔로몬은 일찍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거처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그분의 거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새 예루살렘 안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 여인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동상과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여자는 죄를 범했고 하나님은 그녀를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을 때에는 여인과 거룩한 성이 하나이고 더 이상 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이 그 여인이기 때문이며 또한 어린 양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인과 거룩한 성은 하나입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는 새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하나님 자신이 그 여인 안에 거하시며 전능하신 이가 그 여인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밖에 얼마나 큰 세력이 있고 얼마나 큰 시험이 있는가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탄의 악한 세력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을 것이며 사람도 더 이상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녀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안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무릇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실로 하나의 큰 축복이며 이것보다 더 크고 더 귀한 축복은 없음을 알 것입니다. 3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당신은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 떠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영원 미래 안에서 가장 높은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고 영원 미래 안에서 가장 좋은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입니다.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고 말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눈물을 흘린 적이 있겠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사망은 온전히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최후의 대적도 끝날 것입니다. 애통은 마음의 아픔이고 우리 속에 고통스러운 느낌입니다. 애곡하는 것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며 외적인 표시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신체적인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옛것, 즉 눈물, 사망, 애통, 애곡, 고통과 같은 몇 단어를 종결지으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이 없을 것이며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것입니다. 5절에서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은 우리가 다 새 창조이지만 여전히 옛 창조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가서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새 창조로 변할 것입니다. 내면이 새롭게 될 뿐 아니라 외면도 새롭게 변할 것이고 주위의 만물도 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곧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새 창조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오직 새 창조 안의 모든 것만이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한 고통을 말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또 하나의 고통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이를 때 주위의 모든 것들이 새 창조일 것이며 그날은 절대적으로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21장 5절에서는 계속해서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은 요한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또한 그에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1.1획도 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며 참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보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이루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고 말씀하신 것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종종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하십니다. 처음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궁극적으로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알파이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말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연안과 만물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한 오메가이십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고 또한 실패할 것이지만 그분은 오메가이십니다. 사람이 이것저것을 말할 수 있지만 마지막 한마디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오메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계획을 성취해야 하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셔야 하며 그분이 시작하신 것을 이루셔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처음에 정하시는 알파이실 뿐 아니라 또한 결국에 이루시는 오메가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체험적으로 어떠한 상태이든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는 교회는 조금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며 더 나아가 영광으로 옷 입고 그분의 아들 앞에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 실행에 있어서 많은 다른 점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들에게서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한 바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탄식의 한숨을 내쉬며 말하기를 아마 2000년을 더 기다려도 이루어질지 모르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오메가이다 라고 하십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분 앞에 서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물을 사용하시거나 불을 사용하셔서라도 반드시 영광스러운 한 교회를 얻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만족을 얻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냉담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강퍅할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를 산산조각으로 부수실 것이며 그분이 우리로 도달하기 원하시는 표준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시려고 한 바를 끝까지 하시며 얻기 전까지는 늦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그분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6절에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것은 구속의 강조점을 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목마르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것은 마치 물이 부족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샘의 물은 목마른 자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7절의 말씀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특별히 보배로운 한 가지 일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바로 이기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이기는 자는 계시록 2장 3장의 이기는 자와는 다릅니다. 계시록 2장 3장의 이기는 자는 교회의 일부분이지만 여기에 이기는 자는 목마른 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상반절에서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했고 7절에서는 계속해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릇 생명샘의 물을 마시는 자들은 모두 여기에서 말한 이기는 자들이고 이 이기는 자들은 생명샘의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과 분별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기는 자는 요한일서의 이기는 자와 같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에게 속한 사람은 믿음이 있고 주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과 기쁨으로 할렐루야를 외치게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모두는 다 이기는 자입니다. 왕국시대에서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산의 아이가 되었지만 새 예루살렘 시대에는 전체가 다 이기는 자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의 문제는 단지 당신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곧 이기는 자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것들은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소극적인 방면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면이 있는데, 즉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지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또한 백성입니다. 백성일 뿐 아니라 또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아들들을 얻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영원 세계에 있어서 이보다 더 높은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8절에서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고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의 축복은 하나의 사실이며 영원한 세계에서의 형벌도 하나의 사실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가하시는 형벌은 다시 거둘 수 없으며 누구도 도피할 수 없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경고입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이제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대체 어떠한 모습인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10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7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천사가 그 큰 음녀를 요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볼 때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한의 안목에서 볼 때 음녀는 광야, 즉 생명이 없고 열매가 없는 황량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처에서 웅장한 예배당과 훌륭한 예배의식과 그곳에서 사람의 뛰어난 재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벨론에서 나온 이 모든 것은 모두 광야에 있는 것이고 모두 버려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천사가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요한에게 보여주려고 할 때에는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었으며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크고 높은 산에서 신부를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곧 만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이상을 보기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크고 높은 산으로 인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영적인 크고 높은 산에 서 있지 못한다면 이러한 이상을 볼 수 없습니다.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하시려는 말을 볼 수 없습니다. 모세가 요단 강변에 이르렀을 당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비스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만 비로소 이상을 볼 수 있고 계시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평범하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고 무슨 큰 죄를 범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낮은 위치에 서 있는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우리에게 모두 교리요 지식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등반을 해야 하고 영적인 달성을 갖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높은 산을 오르기를 바라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할 때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반드시 얻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과거에 정하신 것을 영원 미래에 반드시 얻으실 것입니다. 먼저 왕국을 가져오는 이기는 자가 있어야 하고 그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올 이기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누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느냐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계시가 없으면 어떤 것을 가르침으로 받기 쉽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식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오직 계시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계시를 얻으려면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하며 평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산을 오르는 것은 우리의 힘을 들여야 하는 것이므로 매우 힘듭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서는 최고봉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성취를 주시어 우리가 낮은 평지를 벗어나도록 구원하시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들은 필요 없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낮은 생활에서 구원하셔야 하고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높은 산 위에 올라갈 때 우리는 계시를 얻게 됩니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보고서 한 가지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데 그것은 천사에게 경배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어리석은 행동은 매우 재미있습니다. 요한은 열두 사도 중에서 가장 나중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의 지식과 행함과 사랑과 체험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요한은 두 번이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두 번이나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여기에서이고 또 한 번은 19장 10절에서입니다. 요한의 이러한 행동은 그리하지 말고 라고 천사가 말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것은 잘못된 행위였으나 반면에 합당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상을 본 사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상을 주사 우리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다른 것을 위하지 않고 이 이상을 이루는 데 들여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고 했습니다. 천사는 어린 양의 아내를 요한에게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요한이 본 것은 어린 양의 아내,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아래의 말씀은 그 성의 모습, 곧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의 모습은 상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 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세전에 얻기 원하셨던 그 단체의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영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그 단체의 사람이 어디로 가게 되는가를 주의하실 뿐 아니라 또한 그 단체의 사람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주의하십니다. 장래의 문제일 뿐 아니라 또한 근원의 문제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땅에서 오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어떤 죄 지은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지은 일이 없고 회개할 필요가 없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의 성경에서는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으며 에베소서 5장에서 언급한 그리스도 앞에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안에는 특별히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교회를 예표하는 리브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노종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고 했습니다. 리브가는 요단강 서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삭의 본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체의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본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교회도 역시 하늘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말하기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누가 형제들입니까? 형제는 같은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에게서 출생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한면으로는 주님의 보혈에 의해 산바되었고 또 한면으로는 참으로 하나님에게서 출생하였으니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그리스도인의 역사에는 두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오신 역사이고 다른 한 면은 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역사입니다. 죄의 역사를 말할 때에는 밖에서 사온 바 되었지만 죄 없는 역사를 언급할 때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죄를 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분깃은 죄의 시작도 죄의 역사도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땅에 있었던 적이 없고 처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한 면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부분, 곧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다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성은 17장에서 말한 그 성과 크게 다릅니다. 그 성은 큰 성이라고 부르지만 이 성은 거룩한 성이라고 부릅니다. 바벨론의 특징은 위대함에 있지만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위대한 것을 취하는 사람이 있으나 또한 거룩한 것을 주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대함을 주의하는 것은 바벨론의 원칙이고 거룩함을 주의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원칙입니다. 무엇을 거룩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만이 거룩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이 의미는 그리스도가 그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우리 또한 그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오직 그 하나에서 나온 자들이라야 거룩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야 가치가 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만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무엇이든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없습니다. 휴거의 관건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어떤 이는 남아있게 됩니까? 그것은 수많은 부분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어느 것도 하늘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하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땅에서 나온 것은 모두 땅에 남겨져야 하고 오직 하늘에서 나온 것만이 하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의 빛. 21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고 말합니다. 벽옥은 계시록 4장에서 이미 한번 언급되었습니다. 즉 요한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은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벽옥은 바로 요한이 본 보좌 위에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벽옥이 의미하는 바는 보여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좌 앞에 서서 본 하나님은 마치 벽옥과 같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가서 인식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기에서 인식하는 하나님은 모호하고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그 성 안에는 벽옥과 같은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볼 수 있고 그분을 더 이상 오해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빛은 투명하여 수정과 같이 정결하며 이물질이 조금도 혼합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투명하여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성이 포함한 사람들. 12절에서 14절을 읽어봅시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이 단체의 사람이 포함한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서 열두 무늬에는 열두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열두 기초석 위에는 열두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은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군데 성경 구절들을 더 보면서 이 사실을 증명해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28절 29절에서는 말하기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포함하고 있는 바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고 또한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오는 성도들입니다. 이 두 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뿐 아니라 또한 반드시 함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을 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 성은 바로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오직 이 성만이 기초가 있는 성인데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건축하시는 성입니다. 13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사람들입니다. 16절에서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고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는 13절에서 말한 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구약의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분깃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벨부터 그 이후에 구약의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한 성, 즉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다 그 성 안에 분깃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9절, 40절을 봅시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들을 기다리게 하셨고 그들은 아직 그 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모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1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너희라는 대명사가 사용되었으나 14절에서는 우리라는 대명사로 바뀌어 사용되었습니다. 너희라고 말할 때에는 에베소 성도들을 가리켜 말한 것이지만 우리라고 말할 때에는 유대의 성도와 에베소의 성도들을 함께 가리킨 것이며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포함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다시 15절을 읽어봅시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에 둘은 13절에서 말한 둘과 마찬가지로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켜 말한 것이지 사람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이 둘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방 성도와 유대 성도들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16절에서는 말하기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뜻입니다. 17절에서 19절에서는 말하기를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20절부터 22절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안에 있으며 우리도 그 안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안에 포함될 것입니다. 성과 성문과 성곽. 이제 계속 계시록 21장을 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여기에 성곽을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12절에서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15절에서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고 말합니다. 17절은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세우셨을 당시에는 뱀이 그 동산으로 들어와서 하와에게 말할 수 있었으며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동산 주위에는 성곽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아담으로 하여금 이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아담이 이 동산의 성곽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지키지 못했으며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은 어떠합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성곽이 있습니다. 성곽은 한면으로는 포함하는 것이고 다른 한면으로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곽은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성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성곽이 있으면 성 안과 성 밖이 구별되고 분별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이 얻기 원하시는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고 외부와 분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뱀은 또다시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성곽이 있고 구별되었고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뱀이 다시 그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없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광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먼저 언급된 것이 성곽입니다. 그러므로 분별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분별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의 경계선이 있어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분별되어 있고 하나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온 모든 것은 거절해야 하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것들은 보호해야 합니다. 성곽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바로 성곽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곽을 건축하려고 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 등이 와서 온갖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 손으로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성곽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자와 전쟁하며 어떻게 분별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 성에는 열두 문과 열두 기초석이 있습니다. 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이 성 안의 모든 것이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왕국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뜻은 바로 사도들이 얻은 계시가 새 예루살렘의 기초임을 말합니다. 문은 출입을 위한 것입니다. 왜 문 위에 열두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우리는 모두 이스라엘에게서 배웠습니다. 율법도 이스라엘에게서 얻은 것이고 구속도 이스라엘에게서 알았고 구원도 이스라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 위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은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으로 동서남북에 각각 세 문씩 있었습니다. 문은 출입하기 편리한 곳에 내게 되는데 이것은 곧 이 성이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이 성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있는 걸작품입니다. 문 위에는 또한 문을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전에는 그룹들이 생명나무를 지켰지만 이제는 생명나무가 성 중앙에 있고 천사들이 성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시종되는 영이며 그날의 천사들은 교회의 발 아래에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5절에서는 말하기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을 금으로 대표하고 있습니다. 금갈대를 자루하여 청량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 성이 하나님의 표준에 의해서 청량될 수 있고 하나님의 표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그날에 우리가 청량될 때 하나님의 표준에 적합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16절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고 말합니다. 성경 중에서 장, 광, 고가 같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전 안의 지성소입니다.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장과 광과 고가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오직 성전 안의 지성소와 새 예루살렘 성만이 장, 광, 고가 똑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본래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하도록 지시하면서 말하기를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성전 안의 모든 것은 계시에 따라서 지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시대에서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성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며 한 가지라도 하나님 외의 것은 없습니다. 21장 17절에서는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의 청량이 천사의 청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사람의 청량과 천사의 청량이 같아집니까?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부활 시에는 사람이 천사와 동등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144규빗은 사람의 청량과 천사의 청량이 같아질 때에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의 모든 것은 다 부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성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이 다 부활 안에 있습니다. 모든 죽은 것과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다 성 밖에 있습니다. 무릇 부활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모두 성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죽으면 다시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비록 죽음을 거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묶을 수 없는 것, 사로잡을 수 없는 것을 바로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십자가를 거치면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사망이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성에 대해 기록할 때에 사용한 숫자는 바로 열둘이나 열둘로 이루어진 숫자들입니다. 16절에서는 12,000 스타디온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문 중에서 사용하신 숫자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천의 12배가 되는 스타디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2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성곽의 청량은 144규빗으로서 12 곱하기 12입니다. 이로써 12는 영원 미래에 관한 숫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12는 성경 안에서 가장 귀한 숫자입니다. 계시록 전반부에서 우리는 많은 7, 즉 7인, 7나팔, 7교회, 7천사 등을 보았지만 후반부에서는 많은 12, 즉 위에서 언급한 12문 등을 볼 수 있습니다. 7은 완전을 의미하고 12도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7은 3 더하기 4로 이루어졌고 12는 3 곱하기 4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3일 하나님이시므로 3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숫자이며 4는 피조물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 내 바람, 내 계절, 내 생물 등입니다. 3 더하기 4는 하나님과 사람, 창조자와 피조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완전합니까? 그러나 더해진 것은 빼낼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이러한 완전함은 영원한 것이 못됩니다. 새 예루살렘에 이르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은 더 이상 7이 아니라 12입니다. 더 이상 3 더하기 4가 아닌 3 곱하기 4의 관계입니다. 곱한 것은 완전히 연합된 것이고 더 이상 나눌 수 없습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이 하나로 섞인 것이 바로 12라는 숫자인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가 12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가 될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은 더 이상 나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